몽골에 이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후다닥 소를 찾아보지만 소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이요,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불가능한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금이야 옥이야 기르고 있는데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100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탄생 다음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정말 기적적인 아들입니다. 또그 아들은 메시아가 약속된 너무너무 소중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핑곗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인데 불가능한 가운데 주셔놓고 왜또 걷어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바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답니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핑곗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몽골 소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몽골에서 이소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예배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하나님 한분 때문에 살다가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이 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100세 아들,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흔이 되기 전에 제게 4명의 자식을 주셨어요. 그 아들,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을 바치라고 하면 과연 어떤 놈을 바칠까? 큰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00세 얻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그 바치라고 하면 과연 나는 바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죠. 자, 하나님이 왜 100세 아들을 기적같이 주셔놓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의도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럼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기업과 또 자식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약속을 신뢰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한 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한번 선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는데,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 확고한 신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삭 앞에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거기서 네라고 하는 단어가 2개나 나옵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가 그에게 생겨났어요. 누구죠?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노란불, 파란불이 켜지,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해서 바쳐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최고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했지만 내 아들에게 상당히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었구나, 그걸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노멘입니다. 야, 오늘 좋은 강사님 오셨다고 했는데 2단 왔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다, 더 베스트라고 알고 살아가는 여기에 엄청난 맹점이 있음을 저도 몰랐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다음과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아 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더 베스트,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이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유일한 사랑이죠.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기 나 이뻐? 이뻐? 얼마나? 최고로? 응? 최고로 사랑해. 그러면 기뻐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남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더 베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물질, 명예, 내 건강, 내 자식,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가정,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 가는 세컨드, 뜰드가 아주 짧은 순간에는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때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죠. 왜 교회 안에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하나님 다음과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이 쓸데없이 그 말을 했겠어요? 겸하여 섬기는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분요?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최고였구나. 유일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 다음과는 존재였구나.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내게 소중했구나. 그걸 드디어 깨닫고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드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만 신뢰하느냐, 그 싸움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은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여러모로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일 때가 참 많죠. 기도하지만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소년 다윗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확실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 용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어요.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천 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용어들이 자주 쓰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리얼한 하나님이었고 기적의 하나님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빠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현실보다는 현실 너머에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이 수만 가지의 축복의 약속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요, 시카고의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불신 결혼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택시 기사인데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셔서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 같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약속은 또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어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남편을 대합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 현장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남편이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쓰러진 피 묻은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그 부인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살아계시지 않으셨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대했는데 제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나는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그리고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의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과 절망과 또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던 5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회사 정문에 어떤 한 젊은 낯선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던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고 예수를 믿는지라 교회 나가는지 물어봤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3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틈을 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운전해 가시던 남편이 갑자기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택시를 운전해서 가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내에게 약속 30년 만에 내가 지킬 터이니 다음 주부터 손잡고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할 터인데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이 나서 운전을 하고는 우리 집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라고 대접하겠노라 그리고는 명함을 주셨는데 제대하고 나서 제가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느라 시간이 없어서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이분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명함을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장롱 서랍에서 남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웃습니다. 그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외침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살아계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고 불평 속에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세월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제 남편이 가 있는 천국으로 저도 가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우리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0년, 20년 응답되지 않았어, 아 이거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했다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확하게 원문대로 하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해요. 어느 때까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믿음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뢰를 기다립니다. 더딘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낙심해서 내려놓은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그 오른손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그 모습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동일한 그림들입니다. 단호한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결박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다급한 상황이지만 평온한 표정으로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 그리고 또 공통적인 모습 하나가 아브라함의 그 단호한 오른손을 꽉 부여잡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성경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00세에 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을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또 설교자인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젊을 때 그 젊은 친구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을 깼어요. 뭐 LA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는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소나기가 내리면 바로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두려운 밤이에요. 어른들도 깨어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떠는 그런 새벽인데 2층에 잠들어 있는, 홀로 잠들어 있는 어린 딸 에이미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부가 그냥 동시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는, 철없는 딸 에이미는 어느새 깨어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막 이런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그랬더니만 이 에이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에 번개가 번뜩이고 천둥 벼락이 내리치는 그 위험한 상황, 어른들도 두려워 뜨는 그 상황을 철없는 이 어린 딸 에이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진 찍어주시는 페스티벌, 축제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기회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그에게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아직도 세계 최고의 나라인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을 자기 손으로 반드시 죽일 것을 확실하게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3일 전부터 집을 떠나기 전 3일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아들 이삭은 이미 죽어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개역 개정은 원래 원문대로 수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 번역은 내가 너에게로 돌으리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원문대로 개역개정은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복수형이에요.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그의 믿음을 증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원문대로 우리가 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젊을 때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훨씬 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예. 모든 것을 알기도 하시지만 미리 아시기도 하시는 그런 앞전자 전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퀘스천은 저희 같은 교수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8점을 받을지 9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 왜 테스트를 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책을 찾아보고 뭐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시원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거 오래전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9월이면 대학을 가는데 한국에 9년 살다가 4년 전에 시카고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소파에 가서 TV를 봤어요.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쳐넣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봤더니만 저 막내놈이 어느새 이 노트북을 차지해가지고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빨리 비켜줘 했더니만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해서. 야 빨리 쳐넣어야 돼 비켜줘 그랬더니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하지 그럼 지금 당장 내놔 안 돼 아빠 이 게임 시작해서 이거 맞춰야 돼. 게임을 집에서 6개월 만에 하는지 1년 만에 하는지 몰라요. 그 데스크탑이 누나 방에 있어갖고 얼씬도 못하거든요. 제가 기세에 밀려갖고 소파에 가서 보던 TV를 보는데 괘씸하더라고요.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그런 대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순간은 아니에요. 최고로 사랑하니까 문제더라고. 유일해야 되는데 The only one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TV를 보는데 괘씸해가지고 건드렸어요. 너 아빠를 더 사랑해 게임을 더 사랑해 게임을 아빠를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근데 지금 안 내놓잖아. 그럼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잠시 후에 왼쪽에 인기척이 있어갖고 봤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 가서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게임이 덜 맞춰졌어요. 불과 그냥 몇십 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는 야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그때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에 합격할지 하나님은 선지식을 갖고 다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1초 1초를 벗삼아서 한 시간, 그리고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시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오늘 이 사건을 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내다보시지만, 그런 하나님도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초 1초를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그 장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절대 터치하면 안 돼. 저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주사위가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 앞에 테스트라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은 주사위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서 헤맬 때가 많고, 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지, 하나님이 그의 발 앞에 던져놓은 그 불가능의 테스트의 주사위를 단호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발 앞에 들에 던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됐어, 합격이야. 그 아들 터치하면 안 돼. 약속의 아들이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가 올 것이야. 됐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아서.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부 영신 예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렸을 겁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8년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작심 3일이 되진 않으셨는지, 말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되진 않으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게임을 과감히 포기하고 와서 시 가서 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또 자식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헌신한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 당신이 원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자 하십니다. 평화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귀한 주의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도 자라가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도 성숙해서 풍성해서 소문난 교회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그런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으로 허겁지겁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고 교인들이 물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다행히 예배 시작 전에 도착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 선교사에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녀 하나님이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성도가 예배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설교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 잃어버린 소가 예배당으로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예배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소가 제 길을 찾았다면 원래 풀을 뜯어먹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번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 마당에 웬일일까요? Who did it?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네 명예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과 건강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남들이 또 욕할 수 있습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몽골 소녀와 몽골 소녀의 그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 방정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방정식, 이 산술법만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1 빼기 1은 0입니다. 0, nothing, 빵이 없어져요. 내가 1을 갖고 있는데 누가 1을 달라고 합니다. 또는 1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죠. 일이 귀하면 귀할수록. 왜냐? 없어지니까요. 내 소유에서 없어지니까 손해보잖아요. 바보짓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만 알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세상 방정식의 결과는 0이에요. 없어져요. 사라져요. 손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이지 않으세요. 1보다 훨씬 큰 빅들이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또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런 1원짜리 1달러 정도가 아니라 100세 얻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이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누가 바칠 수 있겠어요? 바보죠. 손해봅니다. 희생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했어요. 아니 이미 3일 전부터 집을 떠날 때 그의 마음속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빵입니까? 지로입니까? 아닙니다. 1보다 훨씬 큰 빅들이 첫 번째는 육수만의 시험을 합격했어요. 다섯 번 하나님 신뢰 못했다가 여섯 번째 이 불가능의 시험을 합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합격했고 육수 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기쁘셨던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세컨더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평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세 가지를 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이 플러스 1은 뭡니까? 그가 포기했던 아들 이삭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소냐 하나님이냐, 그 철없는 소녀가 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예배당으로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도 받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얻게 하시고 그녀가 포기했던 소도 덤으로 선물로 집으로 바로 찾을 필요 없이 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친절하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덤으로 잡으려고 했던 아들 이삭까지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원이. 이 스몰 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소나 양을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합니까?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이 수장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 이걸 다 알고 아브라함이 양을 수장을 예비해 놓았구나. 아니죠? 아들 이삭이 요즘 자녀들 같으면 우리 아빠가 치매 걸렸나 하고 막 경찰에 신고하든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결박당했을까? 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대신에 희생되어질 수장을 이삭이 준비했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암담한 부정적인 현실에만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암담한 현실 또 부정적인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이거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오늘 여러분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바치지 못했던 것 무엇이냐? 그거 지금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 결코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신앙의 모습 보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또 인근 주변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평화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충성한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후로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 보이는 참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시고 이 모습 바라보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그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적의 방정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셔서 이 소문들이 이 LA에 소문나게 하셔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신바람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권병농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생수의 말씀이 강같이 폭포수같이 강단에서 쏟아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